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가스라이팅으로 일가족을 살해한 연쇄살인사건 기타큐슈 감금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3월 7일 일본의 기타큐슈에 위치한 한 맨션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한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17살 손녀가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한 것이었죠.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17살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소녀의 몸에서 명백한 감금과 폭행의 흔적 또한 발견합니다. 즉시 맨션의 주인인 40대 남성 마스나가 후토시와 그의 아내인 40대 여성 오가타 준코를 체포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땐 단순한 납치 감금 사건인가 싶었으나 얼마 안 가 17살 소녀가 경찰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하며 일본 전역을 경악에 빠뜨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보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던 이 사건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소녀의 주장에 따르면 소녀의 친아버지가 몇 년 전 마스나가 부부로부터 살해당했으며 시체 유기 과정에 친딸인 소녀도 동참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부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며 감금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마스나가 후토시의 아내로 체포된 오가타 준코의 일가족 역시 마스나가에 의해 서로 죽고 죽이며 몰살당했고 이 모든 과정에 준코가 동참했음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죠. 사망한 피해자만 무려 7명이었고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어 같은 피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불분명했고 법적으로도 애매했습니다. 또한 마스나가 후토시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제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기도 했고요. 마스나가 후토시, 그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 가족이 자멸하도록 만든 걸까요? 먼저 마스나가 후토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마스나가는 1961년 4월 28일 후쿠오카현의 기타큐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스나가는 학교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은 데다 준수한 외모와 매력적인 성격 탓에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매우 반항적인 성격이었던 마스나가는 번번이 학교에 귀를 어겨 문제를 일으켰고 거짓말을 버릇처럼 일삼았던 탓에 선생님들로부터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 중학생을 임신시킨 탓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평판이 안 좋은 불량학생 수준이 아니라 쓰레기였네요. 그렇게 전학 간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스나가는 19살인 1980년에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고 동시에 아버지의 이불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스나가는 적당히 부유한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 학창시절에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는 했어도 결국 가업을 물려받고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는 등 평범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마스나가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번번이 폭력을 휘두르며 실적을 강요했죠. 방음이 잘 되는 사무실에 종업원을 가둬놓고 전기 충격을 가할 만큼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왜 직원들이 안 그만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스나가는 자신의 뒤에는 야쿠자가 있다며 사표를 내는 순간 너는 물론 너의 가족들까지 야쿠자들이 괴롭히게 만들 것이라며 협박했죠. 마스나가의 막장 짓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행해졌습니다. 불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소비자에게 싸구려 이불을 고가에 판매했죠. 결혼 생활 역시 막장이었습니다. 마스나가는 자신의 아내도 회사로 불러들여 방음된 방에서 폭행을 가하곤 했거든요. 또한 결혼 생활 2년 차인 1982년 무렵 마스나가는 무려 10명의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바로 추후 마스나가의 아내로서 공범으로 체포되는 오가타 준코였죠. 1980년의 어느 날 마스나가는 무심코 자신의 졸업 앨범을 살펴보다가 오가타 준코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코는 마스나가와 동창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닐 때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말 한마디도 나눠본 적도 없는 사이였죠. 당시 마스나가는 졸업 앨범 속 준코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고 다짜고짜 앨범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준코에게 너의 사진이 너무 눈에 띄어서 무심코 전화해버렸다고 말하며 호감을 표시했죠. 이 전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준코는 마스나가의 준수한 외모와 달변과도 같은 언변에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준코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실수로 유치원생 한 명을 다치게 하였는데 하필 유치원생의 아버지가 야쿠자였던 탓에 협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스나가는 준코를 위로하고 고민 상담을 해주며 준코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죠. 준코는 마스나가가 유부남인데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스나가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 결국 불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죠. 12년 동안 마스나가의 내연녀로 살아온 준코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준코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스나가에게 모든 면에서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스나가의 본성도 함께 드러났죠. 하루는 준코가 무심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준코에게 늘 상냥한 태도로 일관하던 마스나가는 갑작스레 준코에게 폭력을 가하며 준코의 오래된 일기장까지 샅샅이 훑어보며 과거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냐는 준코에게 몸에 담뱃불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믿어주겠다고 하죠. 겁에 질린 데다 마스나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준코는 정말 반말로 자신의 몸에 마스나가의 이름을 담뱃불로 새겼고 마스나가의 지시에 따라 연락처에 있는 남자들에게 전화해 마스나가가 써준 문장을 읽으며 관계도 모조리 끊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마스나가는 준코에게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죠. 1985년 2월에는 견디다 못한 준코가 본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발각되어 미수로 그치게 되는데 이때 마스나가는 병원에 입원한 준코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또다시 폭력을 가했습니다. 네가 죽으면 나까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니 민폐 끼치지 마라. 아내에게 불륜 관계가 발각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준코를 위협하며 준코의 알몸을 카메라로 찍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준코의 부모가 자초지종을 알고 마스나가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마스나가는 직접 준코의 부모를 찾아가 말로 회유했습니다. 사업을 하며 재정적으로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인 척을 하며 말이죠. 이 사건 이후 준코는 마스나가의 지시로 유치원을 그만둔 뒤 마스나가의 회사에서 일해야 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어야 했죠. 이렇게 철저히 준코를 고립시킨 마스나가는 때때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초와 내연녀인 준코를 동시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본초와 준코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본초는 폭행을 당할 때마다 완강히 반항했지만 준코는 마치 순종적으로 보일 만큼 마스나가의 폭행을 묵묵히 견뎠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부터 준코는 본초와 다르게 마스나가에게 반항조차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나가가 입으로 바닥에 마요네즈를 떨어뜨려 핥아 먹으라고 명령하면 아내는 크게 소리치며 반발했지만 준코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마요네즈를 핥을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1992년 1월 그동안 마스나가로부터 아이를 뺏길까봐 도망치지 못했던 마스나가의 본처는 극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상담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2개월 만에 마스나가와 이혼이 성립되어 마스나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한편 마스나가에게 폭행을 당한 사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자 회사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사기 행각이 모두 경찰에 드러나 1992년 7월에는 사기죄와 협박죄로 지명 수배를 당하게 되죠. 이때 마스나가의 회사는 곧바로 도산했으며 마스나가는 준코와 함께 이시카와현으로 도망쳐서 약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도피 생활 도중에 마스나가와 준코 사이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죠. 그 후 1996년 1월 마스나가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인 토라야 쿠미오를 만나기 위해 기타 큐슈로 돌아옵니다. 모든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토라야 쿠미오는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지명수배 이전에 마스나가에게 가짜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했던 인물인데 마스나가는 토라야가 근무하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여러 아파트를 확보하고 잠복 아지트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마스나가를 대신해 아파트를 계약해준 사람은 마스나가가 건실하고 능력있는 남자인 척 신분을 위장하고 사기를 쳐서 유혹한 여성들이었죠. 추후 범죄의 무대가 되는 기타 큐슈의 맨션 역시 이때 토라야를 통해 확보한 것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스나가는 토라야와 토라야의 딸을 아파트에 감금하였고 토라야가 부동산 회사를 다니며 저지른 사소한 비리를 약점 삼아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나가는 토라야를 욕조에 묶어둔 뒤 전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때 준코는 마스나가의 지시대로 가담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같이 납치되어 있던 토라야의 친딸까지 마스나가의 협박에 못 이겨 아빠를 상대로 전기 충격과 상해를 입혔습니다. 추후 진술에 따르면 토라야의 딸은 마스나가의 지시대로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물어야만 했죠. 또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토라야의 딸이 죄책감과 공포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토라야는 1996년 2월 26일에 결국 사망하게 되고 마스나가는 준코와 토라야의 딸에게 시신을 훼손하라고 지시합니다. 두 사람은 마스나가의 지시대로 토라야의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하였고 이 무렵 만삭이었던 준코는 진통을 느끼며 둘째 아들을 낳았죠. 1996년 12월에는 마스나가가 한 유부녀를 유혹하여 이혼시킨 뒤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스나가와 준코 그리고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이 데려온 3살짜리 딸이 이듬해 3월까지 이상한 동거를 시작하죠. 말이 동거지 마스나가는 이 여성과 딸을 방에 가두고 날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마스나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어린 딸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였죠. 그러다 1997년 여성은 2층이었던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극적으로 마스나가의 집에서 탈출하여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무서웠던 건지 여성은 탈출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죠. 이후 여성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돈을 벌어오라 시키죠. 준코는 접대부로 일하며 돈을 벌다가 어느 날 마스나가의 맨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나 싶었지만 얼마 안가 마스나가의 소식을 듣게 되죠. 마스나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미 장례식까지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코는 안심하고 본가로 돌아왔는데 준코를 기다리고 있던 건 마스나가와 마스나가에게 설득 아니 세뇌를 당한 준코의 가족들이었죠. 준코가 들었던 소식은 마스나가가 일부러 퍼뜨린 거짓 정보였던 겁니다. 마스나가는 준코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숨어있는 동안 준코의 가족 거죠. 그러니까 준코의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죠. 협박의 내용은 준코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 내가 준코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도피 자금을 달라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범죄자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이지매를 당하며 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준코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긴커녕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마스나가에게 돈을 건네고 말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지 겁에 질려서 마스나가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나가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접근하여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일부러 술자리를 가지며 가족들만 아는 내밀한 비밀까지 술술 불게 만들어 약점을 잡았죠. 예를 들어 준코의 여동생은 결혼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고 결혼 후에는 직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스나가는 여동생의 남편 카지야에게 이를 모두 알린 후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가정사들을 카지야에게 폭로하여 카지야가 자신의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었고 결국 카지야는 세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죠. 또한 마스나가는 카지야에게 토라야를 살해한 욕실의 타일과 배관을 교체하게 하여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카지야는 전직 경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나가를 상당히 신뢰하게 된 탓에 종국에는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코의 어머니가 마스나가와 1980년대 중반부터 성적인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준코의 일기에는 어머니에 대해 같은 피가 흐르는 것이 싫어진다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죠. 어머니가 동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강제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며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옹호하긴 했죠. 참고로 마스나가는 준코의 어머니가 매우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했고요. 무엇이 됐든 마스나가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마스나가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된 준코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 안가 모든 친척들, 지인들과 연을 끊은 뒤 다같이 마스나가의 맨션에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준코 여동생 부부의 어린 딸과 아들까지 말이죠. 그들은 마스나가가 정해준 규칙대로 생활하며 물도 음식도 하루에 한번 마스나가의 허락하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식빵이나 과자같이 양도질도 형편없었는데 이마저도 7분 만에 먹어야 했으며 서로서로 시간을 재서 감시하게 만들었죠. 만약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감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야 했고요. 화장실을 가는 이조차 마스나가의 허락이 필요했고 대화나 자유로운 행동도 금지되었으며 하루 종일 말없이 서 있기만 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가족 개개인에게 서열을 정했다는 것인데 이 서열은 마스나가의 기분에 따라 얼마나 마스나가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바뀌었고 가장 낮은 서열은 끔찍한 전기 충격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당해야 했기에 가족들 간의 적대심을 쌓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모두가 가족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서열이 내려가서 폭행을 당하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서열이 오르면 마스나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만큼 정신이 망가진 상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7년 12월 21일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시켜 아버지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준코의 이 가족 중 첫 번째 사망자였죠. 참고로 테이저건이 400볼트인데 마스나가가 피해자들에 가한 전기 충격은 최대 30만 볼트에 달했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 1초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마스나가는 전류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고통만 줄 뿐 그들이 쉽게 죽지는 않도록 했고요. 이듬해인 1998년에는 준코의 어머니가 전기 충격을 당하는 도중 이성을 잃고 계속 괴성을 지르게 되는데 이때 마스나가는 이웃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준코와 준코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에게 대책을 세우라 말합니다. 이 세 명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마스나가는 지금은 날뛰고 있지 않지만 죽이는 단계에서 날뛰게 되면 죽이기 어려워진다며 세 명에게 살해만이 답인 것처럼 유도하죠. 그리하여 준코와 여동생이 어머니의 몸을 누르는 동안 여동생의 남편이 어머니를 교살시키는 방법으로 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2월 10일에는 준코의 여동생 리에코가 살해되죠. 리에코는 계속된 전기 충격 때문에 청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는데 마스나가는 준코에게 리에코가 어머니처럼 되면 어떻게라고 말하며 준코에게 여동생을 살해하도록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 즉 리에코의 남편과 초등학생 딸에게도 리에코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일을 끝내놓으라고 지시한 뒤 자러 들어가죠. 준코와 리에코의 남편 그리고 리에코 부부의 초등학생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살해를 거부해봤자 리에코는 더 심한 고통을 받다가 괴로워하며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또한 살해 거부로 자신들 역시 곤욕을 당할 것이 두려워진 이들은 살해를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리에코의 남편은 딸에게 엄마의 다리를 잡게 하고 직접 아내의 목을 졸라 교살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998년 4월 13일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전기 충격과 열악한 식사 식사로 몸이 약해진 리에코의 남편이 며칠간 구토를 하다 욕실에 갇혔고 그대로 사망하죠. 재판 결과 리에코 남편의 사인은 극심한 기아 상태에 의한 위장관 장애로 인한 복막염이었고요. 이렇게 리에코의 남편까지 사망하자 마스나가의 맨션에는 마스나가와 준코를 제외하면 어린아이들만 남게 됩니다. 마스나가와 준코의 두 아들과 리에코의 초등학생 딸과 5살짜리 아들 그리고 토라의 딸이었죠. 어느 날 리에코의 초등학생 딸은 맨션에서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마스나가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원하는데 마스나가는 그런 리에코의 딸에게 만약 남동생이 경찰에 다 말하면 어떡하냐고 겁을 주는 동시에 남동생이 불쌍하니까 엄마에게 보내주면 어떨까 하고 은근하게 남동생을 죽일 것을 지시합니다. 이때 리에코의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준코 역시 마스나가의 지시에 따라 살해에 동참하죠. 말하자면 조카와 함께 조카를 목졸라 죽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6월 7일 마스나가는 리에코의 딸이 경찰에 자백을 할지도 모른다며 준코를 시켜 리에코의 딸마저 살해합니다. 리에코의 딸은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교살 당했는데 이모가 자신의 목을 조르기 쉽도록 목을 들어 올렸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약 7개월에 걸쳐 마스나가는 준코의 일가를 감금하고 서로를 죽이게 지시하며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마스나가는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예외없이 고통을 가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탓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준코는 마스나가의 지시에 따라 종종 첫째 아들을 실칼로 찌른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역시 마스나가의 지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죠. 또한 타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 위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스나가를 제외한 모두에게 끔찍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준코의 가족이 모두 사망한 지 약 4년이 지난 2002년 1월 30일 이때까지 마스나가에게 붙잡혀 있던 토라야의 딸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기타큐시에 사는 조부모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에 성공한 토라야의 딸은 약 보름 동안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죠. 하지만 토라야의 딸은 자신의 이모 때문에 마스나가의 맨션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토라야의 이모는 오래전부터 마스나가의 애인 중 한 명이었거든요. 마스나가는 토라야의 딸이 돈을 훔치는 등 비행을 하고 있다,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같은 말로 이모와 조부모를 설득하여 행방을 알아냈죠. 그렇게 맨션으로 돌아온 토라야의 딸은 두 번 다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혈판장을 써야 했고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